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딴을 낳고 마딴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읽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입니다. 그는 한때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죄인 취급받던 세리였어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경멸했던 그런 자기의 친구들, 그러니까 세리들을 청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아마 그가 자기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마태복음은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유대적인 성격을 띱니다. 사실 네 복음서 모두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복음서가 다 유대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에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일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더욱더 유대적인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1차 독자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유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나 뭐 유대의 어떤 풍습 이런 것들, 문화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라가가 번역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런 어떤 장로들의 전통에 관해서도 마가는 그 전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놓는데 마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 대부분이 이런 어떤 유대적인 문화와 풍습을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더욱더 자주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1차 독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구약을 인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약을 인용함으로써 마태는 결국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결국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구약이 줄곧 이야기하고 구약이 줄곧 기다려왔던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서 구약을 계속해서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을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족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누구누구의 몇 대 손이라고 하면서 족보를 통해서 어떤 조상을 찾기도 하고 또 그럼으로써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족보입니다. 저는 밀양파과 일학당공파 28대 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이걸 듣고 자랐어요. 진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늘 어릴 때부터 너는 밀양박씨 일학당공파 28대 손이다 뭐 이렇게 듣고 자랐는데 우리나라처럼 이 유대사회도 동양의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이 족보가 중요한데 결국 예수님의 족보가 보여주는 것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이 족보가 말해줍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실 우리말로 이렇게 읽으면 의미가 분명히 와 닿지 않아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16절에도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7절에서도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 족보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약이 줄곧 이야기하고 줄곧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은 왕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를 14대로 나누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로 묘사합니다. 사실은 이 14대가 강조하는 것은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나라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숫자를 쓰는데 이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알파벳으로 숫자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박진문이면 비읍, 지읒, 미음이 표현하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히브리어의 숫자를 다 더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왜 굳이 14대냐라고 할 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사실 다윗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겨나고 일어서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셨죠. 그런데 그 약속이 후손들을 거치면서 이 다윗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다윗 시대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된 시기예요. 영토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다윗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점점 무너집니다. 허물어져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얼굴에 소위 먹칠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 먹칠이 되어버린 그 영광을 회복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했을 때에 다윗이 일어나서 모든 이방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낸 것처럼 이스라엘이 누려야 할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준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그 영광 그리고 그 복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중심되는 인물은 다윗이에요.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원문은 표현합니다.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앞서 나오고 있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이 했던 일을 계속하시는데 다윗보다 더 탁월한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이 했던 일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무너져가는 역사였어요. 한때는 흥황했지만 그 영광과 그 존엄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땅에 떨어져 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영광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인생도 무너져 갈 때가 있습니다. 점점 더 나락으로 치달을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인생을 붙들고 그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을 살려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서 특이한 것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섯 명의 여인들이 나와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살몬의 아내 라합, 보아스의 아내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면면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같이 그 시대에서 그 사회에서 사실은 손가락질 당했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그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했고요.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표현하는 것이 독특한데요. 여러분 6절 네, 6절 한번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인가요? 밧세바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는 우리 이 밧세바에 대해서 기록할 때 사실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가 우리아의 아내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밧세바보다 우리아를 더 치켜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그냥 한 여인 바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이 다윗의 사실 과오를 그대로 고스란히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 사회의 어떤 문화에서 존중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나셨죠. 이들이 살았던 이 당시에는 절망이고 고통이었을 거예요. 이들은 내게 무슨 선한 일이 있겠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셔서 선한 은혜의 역사를 이끌도록 이루시도록 이끄시죠.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마침내 강을 흐르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십니다.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승리를 주셔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주님께 달려있는 일입니다. 내 인생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나?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나? 회의가 들고 계속해서 위축될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생명의 은혜 역사를 펼쳐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더욱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도 잘 될 때가 있고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흥황할 때가 있고 쇠락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그런 역사 속에 펼쳐가시는 분이십니다. 잠시 잠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쓰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도 이끄시고 이 역사를 이끄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내십니다. 이 예수님 우리가 힘껏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빛나게 되기를,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